제7장 성령의 계시가 필요함.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사역자가 되려면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야 하고 성령의 해석에 근거해야 함을 보았습니다. 이제 우리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더 중요한 것에 대해 말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사역자는 하나님이 이전에 하신 말씀과 말씀에 대한 해석을 알아야 함과 동시에 갖추어야 할 기본적인 조건이 있는데 바로 그가 계시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일 계시의 영이 그의 위에 없다면 그는 말씀의 사역자가 될 수 없습니다. 그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계시가 있어야 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어야 합니다. 계시가 없다면 성령의 기름 부음이 없습니다. 이런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의 사역자가 될 수 없습니다. 성경은 한 권의 놀라운 책입니다. 이 책의 한 가지 특징은 사람의 말로 쓰여졌으나 실제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점입니다. 이 책은 사람의 손에 의해 쓰여졌으나 실제로는 하나님의 손에 의해 쓰여졌습니다. 이 책 안에 많은 단어와 많은 어구가 있으며 많은 말씀이 있지만 그것들은 모두 하나님의 호흡으로 된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감동은 원문에서 호흡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생기를 내쉬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성령에 이끌려 말해낸 것들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실 때 땅의 흙으로 한 사람을 지으셨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은 아직 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실 때 그는 살아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성경은 사람의 손에 의해 쓰였고 사람의 입으로 말해내어진 말씀이지만 그 안에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있기 때문에 성경은 살아있는 책이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이것이 성경에서 감동이 의미하는 것입니다. 성경이라는 책에는 사람의 성분과 사람의 말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 책을 읽을 때 사람의 성분과 사람의 말을 읽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 안에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만지지 못합니다. 성경이 다른 책과 다른 점은 이중적인 면이 있다는 것입니다. 한 방면은 성경의 외곽 혹은 물질적인 면에서의 성경의 상태입니다. 이것은 사람이 흙으로 만들어진 것이 사람의 물질적인 상태인 것과 같습니다. 다른 방면은 영적인 방면, 곧 성령 안에 있는 상태로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방면이자 하나님이 생기를 불어넣으신 상태입니다. 외곽의 방면은 사람의 기억력에서 나온 것입니다. 사람의 기억으로 기억할 수 있는 것이기도 합니다. 사람의 입에서 나온 것들이요 사람의 귀로 들을 수 있는 것들이며 사람이 쓴 문자이자 사람의 이해로 깨달을 수 있는 문자입니다. 또한 사람들이 전한 교리와 진리들로서 이것들은 사람들이 기억하고 깨닫고 전파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이 방면은 성경의 외곽으로서 물질적인 것에 속합니다. 교리와 가르침도 이 범주에 귀속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교리와 가르침은 사람의 생각으로 기억할 수 있고 사람의 이해와 총명으로 깨달을 수 있는 것들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성경의 물질적인 방면입니다. 그러나 성경에는 또 다른 면이 있습니다. 주 예수님은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의 다른 방면은 바로 영의 방면이자 생명의 방면입니다. 이 방면은 하나님이 우리 사람 속에서 말씀하시는 면입니다. 이것은 똑똑한 사람이라고 해서 깨닫는 것이 아닙니다. 또한 기억력이 좋고 이해력이 있는 사람이라고 해서 깨달을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이것은 귀나 눈이나 두뇌 등이 아닌 다른 기관을 사용해야 볼 수 있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사역자는 성경의 물질적인 면으로 교회를 섬기는 자가 아니라 성경의 영적인 면으로 교회를 섬기는 자입니다. 성경의 물질적인 면으로만 교회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의 사역자가 아닙니다. 만약 성경에 물질적인 방면이 없다면 하나님의 말씀의 사역자가 될 수 있는 사람만 될 수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의 사역자가 될 수 없을 것입니다. 이것은 조금도 혼란될 가능성이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물질적인 면, 곧 사람의 성분을 갖고 있고 또 이 방면은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고 깨달을 수 있으며 받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위험과 어려움이 있습니다. 성경 안에 사람의 성분을 전파하고서 그것을 말씀의 사역으로 생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는 성경 안에 사람의 성분을 교회 안에 가져오고서도 자기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회를 섬겼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은 자기가 전한 진리가 확실히 성경적인 진리요 순전한 신앙에 일치되는 교리이며 자기가 전한 가르침이 정통적인 가르침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것들이 성경의 영적인 면이 아닌 다른 범주에 불과함을 알아야 합니다. 어떤 청년들은 헬라어를 알면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헬라어를 알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 많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히브리어를 안다고 해서 구약을 이해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히브리어와 갈대아어를 아는 사람이라고 해서 다니엘서를 다 아는 것은 아닙니다. 중국어를 안다고 해서 중국어 성경을 다 이해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 성경 속에는 중국어와 헬라어 외에 다른 어떤 말이 들어 있습니다. 이 성경 속에 있는 말은 히브리인도 갈대아인도 모릅니다. 이런 말이 말씀의 사역자가 깨달아야 할 말입니다. 그 말은 곧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중국어를 아는 모든 사람이 다 성경을 아는 것은 아닌 것처럼 헬라어를 아는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문자를 아는 것과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것은 별개의 일입니다.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경을 어느 정도 읽기만 하면 하나님의 말씀의 사역자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문제는 우리가 성경을 읽었느냐에 있지 않고 성경을 어떻게 읽었느냐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기 위하여 사람은 그것을 하나님 앞에서 들어야 하고 또한 하나님의 음성을 인식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하심을 필요로 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하심이 있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말씀의 사역자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은 복음의 근거를 전하는 것이 아니라 다만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으로 다른 사람을 섬길 때 우리는 복음의 근거로 그들을 섬기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책은 복음의 근거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근거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것이 바로 오늘날 하나님의 말씀하심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한때 하나님은 그 책 안에서 말씀하신 것이 확실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말씀들이 하나님의 불어넣으심이 있어야만 산 말씀이 됨을 보아야 합니다. 오늘날 그 말씀들이 다시 하나님의 성령에 의해 불어넣어져야만 산 것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날 하나님의 계시하심이 있어야 그 말씀이 살아있는 것이 됩니다. 이것은 완전히 서로 다른 두 가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날 하나님의 말씀하심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한때 그분이 하신 말씀을 가리키지 않습니다. 그것은 과거에 하나님의 말씀이었으나 오늘 그 말씀에 다시 한번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은 한때 하나님이 하셨던 말씀이 아닌 오늘 여기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다른 두 범주가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는 성경의 문자, 성경의 말씀입니다. 성경의 교리와 지식과 가르침과 예언들, 그리고 성경의 각종 진리들도 이 범주에 속합니다. 이것들은 귀로 들어서 깨달을 수 있고 기억력으로 기억할 수 있으며 입으로 전할 수도 있습니다. 이 범주는 물질적인 방면에 지나지 않습니다. 가령 당신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으로 인하여 그를 의롭다 하신 것을 들었다 합시다. 하나님은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셨습니다. 이 교리조차도 당신에게는 물질적인 범주에 속한 것입니다. 기억력이 좋은 사람들이나 이해력이 좋은 사람들은 이것들을 전파하고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물질적인 말씀을 전파한 것일 뿐 하나님의 말씀의 사역은 아닙니다. 우리는 성경이 무엇인가를 주의해야 합니다. 성경은 한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일 뿐 아니라 성령을 불어넣은 말씀입니다. 그 말씀이 나올 때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접하지만 어떤 사람은 접하지 못합니다. 바울이 로마인들에게 쓴 편지에서 우리는 두 가지를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은 양피지에다 수줍으로 만든 먹으로 어떤 문자를 사용하여 로마서를 썼을 것입니다. 이것이 물질적인 면이고 우리가 읽는 외면적인 것들입니다. 만일 바울이 이 서신을 로마에 보냈을 때 로마인들이 이 문자의 외면에만 머물러 있었다면 그들은 편지만 소유했을 뿐 하나님의 말씀은 소유하지 못한 것입니다. 만일 로마인들이 그 책을 읽을 때 하나님의 호흡이 다시 그 말씀에 불어넣어지고 모든 단어를 하나님이 호흡해내신다면 그들은 자신이 죄인인 것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는다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또한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말씀의 사역입니다. 그들이 이런 것들을 보고 읽으며 이런 것들을 알 때 그들은 바울이 로마서에서 말한 그 말씀을 접하게 될 것입니다. 다른 면으로 혹 어떤 사람이 아주 총명하고 이해력이 빠르며 기억력도 좋기 때문에 바울 서신을 손에 가지고 다니며 그것을 외울지라도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 것이 무엇인지 모를 수 있습니다. 그는 이신칭의의 교리는 이해할지 모르나 이신칭의의 실제를 만지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가 성경의 물질적인 면을 만질지 모르나 성경의 영적인 면은 만지지 못합니다. 그는 성경의 교리를 만질 뿐 성경의 내용을 만지지 못합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의 외양만 만질 뿐 하나님의 말씀의 생명을 만지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경이 무엇인지를 주의해야 합니다. 성경은 한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자 하나님의 종들이 한때 이룬 말씀의 사역입니다. 로마서는 한때 바울의 말씀의 사역이었습니다. 한때 그렇게 말씀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로마서의 경우 이 책은 한때 바울이 한 말이자 하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오늘날 로마서를 읽을 때 우리는 성경의 외곽, 곧 물질적인 면과 외면적인 것만 읽을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호흡을 내쉬어야만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나가서 사역자가 될 수 있습니다. 한 차례 하나님의 내쉼으로만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듭되는 내쉼이 필요합니다. 그래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만질 수 있습니다. 묵시란 무엇입니까? 계시란 무엇입니까? 묵시란 한때 하나님이 이 책에 생기를 불어넣으셨다는 뜻입니다. 묵시가 없다면 이 책은 성경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묵시는 성경의 기초입니다. 하나님이 바울에게 묵시를 주어 로마서를 쓰게 하셨을 때 그것은 하나님이 그에게 묵시하고 생기를 그에게 불어넣으심으로 로마서를 쓰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계시는 무엇입니까? 계시는 2000년 후 내가 로마서를 읽을 때 하나님이 그 안에 생기를 불어넣어 주심으로 나로 하나님의 말씀을 보게 하는 것입니다. 묵시는 순간적인 것이고 계시는 지속적인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다시 그분의 말씀을 불어넣으시고 성령은 우리에게 빛을 주시며 성령의 기름바름은 이 말씀을 바르고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바울이 본 것을 다시 한번 보게 되는데 이것을 가리켜서 계시라고 합니다. 계시는 오늘 하나님의 역사로 그날의 묵시를 오늘 우리에게서 다시 살아나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작은 일이 아닙니다. 형제 자매여, 이것은 영광스러운 일이요 극히 영광스러운 일입니다. 무엇이 계시입니까? 계시는 오늘 하나님이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을 그 당시 바울이 성경을 쓸 때 같이 살아있고 생명으로 충만하게 하는 바로 그것입니다. 당시 하나님이 바울을 통하여 편지를 쓰실 때 그 생명이 바울 안에 충만하고 그 생명이 말씀 안에 충만한 것 같이 오늘 그 말씀이 다시 해방될 때 하나님이 다시 찾아오시고 성령이 다시 한번 그분의 말씀에 충만하고 성령의 기름 부음이 다시 한번 그분의 말씀을 바름으로 그 말씀으로 전과 같은 능력을 갖고 전과 같은 큰 빛을 소지하며 전과 같은 생명을 갖게 합니다. 이것이 바로 계시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을 읽기만 하는 것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계시가 없는 사람은 성경을 읽을 때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이 그에게 하신 말씀을 듣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성경이라는 책은 하나님의 말씀이요, 한때 하나님은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날에도 그 말씀으로 변함없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게 하려면 그 말씀을 당신에게 다시 하시도록 하나님께 간구해야 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하시는 이것이 역사합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갖게 하고 빛과 생명을 줍니다. 만일 오늘 다시 말씀하시는 이것이 없다면 이 성경은 많은 사람에게 다만 닫힌 책이 될 것이고 죽은 것이 될 것입니다. 가령 100명의 형제자매들이 함께 모임을 가졌다 합시다. 하나님이 말씀하신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모든 사람이 그 음성은 들을 수 있고 그 용어는 들을 수 있어도 그들 중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사람이 있고 들을 수 없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두 영역 안의 것을 다 만질 수 있으나 어떤 사람은 한 영역 안의 것들만 만집니다. 어떤 사람은 그 말씀 속에 있는 교리와 진리만 듣습니다. 그 교리의 유래도 깨닫고 기억력이 좋은 사람은 처음부터 끝까지 다시 한번 반복할 수 있을지라도 그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조금도 듣지 못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과 그것은 별개의 것입니다. 형제 자매여, 하나님의 말씀은 교리나 가르침만이 아닙니다. 그러한 것뿐 아니라 다른 것을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당신이 들어야 할 것은 하나님의 말씀하심이요, 당신 개인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하심입니다. 당신이 그것을 듣고 영접해야만이 하나님께 감사를 드릴 수 있고 그 실제를 만질 수 있습니다. 가령 100명이 참석한 복음 집회에서 99명이 이미 당신이 전하는 말을 들었다 합시다. 들었을 뿐 아니라 그 말씀 속의 뜻까지도 알고 교리와 가르침 또는 진리도 알아서 그 말씀에 수긍하며 나쁘지 않다고 말했다 합시다. 99명이 이것들을 다 안다 할지라도 아마 그 나머지 한 사람만이 이 교리 외에 다른 교리를 얻고 이 음성 외에 다른 음성을 들으며 이 말씀 외에 다른 말씀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 교리 외에 그는 하나님의 다시 말씀하심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고개를 숙이며 저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나님이여 저를 구원하여 주소서라고 말합니다. 이 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고 나머지 99명은 사람의 면과 물질적인 면을 만졌을 뿐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했습니다. 이것이 근본적인 차이입니다. 성경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은 사실입니다. 한때 이 책에서 하나님은 바울로 말미암아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베드로와 요한을 통해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이 책을 읽을 때 의문과 용어와 교리와 진리와 가르침 등은 얻지만 하나님의 말씀하심은 얻지 못합니다. 그는 10년 동안 성경을 읽었어도 하나님의 말씀하심을 한마디도 듣지 못했을지도 모릅니다. 형제 자매들이여, 당신은 나는 성경을 20년 동안이나 읽었지만 지금까지도 아는 것이 없다고 말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을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이 일어나서 저는 성경을 5년, 10년 동안 읽어왔기 때문에 모든 것을 안다고 생각했었는데 어느 날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얻어 그분의 말씀하심을 듣고서 내가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인 것을 알았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을 들어보았을 것입니다. 형제 자매들이여, 체험이 있는 사람은 이 두 가지의 차이점을 압니다. 사람의 말 외에 또한 하나님의 말씀하심이 필요합니다. 사람 외에 또한 하나님이 입을 여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만일 하나님이 입을 여시지 않는다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이것은 완전히 다른 두 세계입니다. 하나는 교리의 세계요, 진리의 세계요, 가르침의 세계이며 문자의 세계요, 언어의 세계요, 용어의 세계입니다. 부지런하고 머리가 좋고 기억력이 좋고 지혜 있는 사람은 이 세계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세계는 하나님이 그분의 말씀을 다시 한번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형제 자매여, 당신은 이 기본적인 원칙을 보았습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한 단어도 틀리지 않게 기록해 놓은 것이 바로 성경입니다. 하나님이 성경의 말씀을 다시 한번 당신에게 말하는 것이 바로 오늘의 하나님의 말씀하심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그분이 다시 말씀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빛 안에서 그분이 다시 빛 주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계시 안에서 그분이 다시 계시를 주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사역의 기본 원칙입니다. 이것이 없을 때 우리에게는 말씀의 사역이 없게 됩니다. 만일 어떤 사람이 아직도 성경 말씀이 오늘날 계시의 말씀과 어떤 관계를 갖고 있는지를 이해하지 못한다면 한 가지 예를 더 들어보겠습니다. 당신은 한때 주님이 당신을 통하여 말씀하셨다는 느낌을 갖고 있을 것입니다. 혹 그 느낌이 강하지 않다 하더라도 오늘날까지도 당신은 그때 얻은 말씀이 특별하고 주님이 당신을 통해 전파되었다는 느낌을 갖고 있을 것입니다. 두 달이 지난 뒤에 그때와 동일한 환경에서 같은 부류의 사람을 만나 동일한 필요가 있음을 알 때 당신은 두 달 전에 전한 말씀을 이 무리에게 전해주는 것이 가장 적합하다고 느끼고 그 말씀이 그들을 도울 수 있으리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러나 두 달 전에 말씀을 전할 때에는 당신을 통해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는 말씀이 흘러나갔지만 오늘 그들에게 전파한 뒤에 당신은 실패와 무력함을 느낄 것입니다. 문제는 어디에 있습니까? 문제는 같은 말씀이고 성령의 기름 바름도 있었기 때문에 성령의 기름 바름이 계속 그 말씀에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데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한때 그 말씀에 성령의 기름바름이 있었지만 매번 그 말씀을 할 때마다 성령의 기름바름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므로 한번 계시를 얻은 말씀을 전한다고 해서 그 말씀이 항상 계시에서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말씀은 변함없지만 거기에 계시가 없습니다. 당신이 반복하여 그 말씀을 줄 수 있지만 그 계시와 기름 부음은 반복할 수 없습니다. 계시와 기름 부음은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당신은 말씀을 반복하여 말할 수 있을 뿐 계시를 거듭 임하게 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말씀의 사역과 성경의 관계, 그리고 성경과 말씀의 관계를 보아야 합니다. 오늘 당신이 어떤 죄인에게 요한복음 3장 16절을 들려줄 때 그는 자신이 죄인임을 시인할 것입니다. 얼마 후 다른 사람에게 같은 방에서 동일하게 요한복음 3장 16절을 읽어주지만 성령이 말씀하시지 않으므로 결국 그는 구원을 받지 못하게 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은 변하지 않았지만 문제는 기름 부음과 계시가 없는 데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의 사역자인 우리들은 공과를 배워야 합니다. 당신이 성경 말씀을 많이 깨달았고 성경 진리를 많이 보았고 성경 말씀을 많이 인용할 수 있다고 해서 말씀의 사역자가 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성경의 진리를 보아야 하고 성경 말씀도 인용해야 하며 또한 그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러나 이것 외에 다른 기본적인 요소가 있습니다. 당신에게 그 요소가 있다면 당신은 말씀의 사역을 할 수 있고 그 요소가 없다면 말씀의 사역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 요소는 바로 성령의 계시입니다. 말씀의 사역은 성령의 계시를 필요로 합니다. 같은 말씀이 필요할 뿐 아니라 또한 같은 계시가 필요한 것입니다. 같은 계시가 없을 때 사역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이것을 철저히 깨닫고 이해해야 합니다. 한때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오늘날에도 반복된 하나님의 말씀하심이 있어야만 같은 효과가 있는 것입니다. 한때 하나님께서 말씀을 인용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을 오늘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인용하셔야만 그 안에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있게 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당신은 상상 안에서 어떤 새로운 메시지를 찾을 것이 아니라 전에 하신 말씀에 근거해서 전해야 합니다. 그와 동시에 전파한 것은 낡은 말씀이어서는 안 됩니다. 전에 그 말씀인 동시에 같지 않은 말씀이기도 합니다. 전에 그 말씀인 것은 그 말씀에 근거가 없다면 하나님은 말씀하실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또한 전에 그 말씀이 아니기도 한 것은 성령의 새로운 기름 부음과 새로운 계시가 있기 때문입니다. 만일 성령의 새로운 기름 부음이 없고 성령의 새로운 계시가 없다면 같은 말씀일지라도 결코 같은 결과를 낳지 못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이 두 방면의 균형이 잘 이루어져야 합니다. 오늘날 가장 큰 시험은 전에 당신이 했던 말을 오늘 똑같이 다시 할 수 있기를 바라고 간구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같은 말만 하면 같은 능력과 효력과 계시를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이것이 세상에 속한 것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당신은 같은 말과 교리, 그리고 같은 간증과 비유와 예화를 반복할 수 있습니다. 반복하는 것은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이 반복된다고 해서 하나님이 반드시 그 말씀을 사용하실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당신이 외면적인 것은 반복할 수 있을지 모르나 이면적인 것은 반복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세계에 속한 것은 여전히 하나님의 세계에 속한 것이고 당신의 세계에 속한 것은 여전히 당신의 세계에 속한 것입니다. 한 가지 비유를 더 들 때 아마 여러분은 더 분명해질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원칙은 부활의 원칙입니다. 부활이란 무엇입니까? 부활은 생명을 주는 것이 아니라 죽었다가 다시 사는 것입니다. 아기가 태어나는 것은 부활이 아닙니다. 사람이 죽었다가 무덤에서 다시 나오는 이것을 부활이라고 합니다. 야이로의 딸은 부활한 것이고 나인성의 과부의 독자도 부활한 것이고 나사로도 부활한 것입니다. 그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았기 때문에 부활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사역자는 부활의 원칙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사역을 합니다. 한때 하나님은 생명을 말씀 안에 두셨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변함없지만 거기에 하나님이 생명을 넣어주심이 필요합니다. 이것을 보았습니까? 이것이 부활의 원칙입니다. 부활의 원칙은 창조의 원칙과 다릅니다. 첫 번째 말씀하심은 창조의 원칙에 따른 것입니다. 오늘날의 말씀의 사역은 이와 달리 이미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새롭게 말해내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다시 새 생명을 이 말씀 안에 두사 이 말씀으로 살아있는 사람 위에 있게 하는 이것이 바로 계시가 그 사람 위에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아론의 지팡이는 부활을 뜻합니다. 이 지팡이는 한때 살아 있었습니다. 모든 지팡이는 철로 만들어지지 않고 나무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살아있는 것입니다. 본래 그 안에 산 생명이 들어가 있었지만 그 안에 생명이 떠났기 때문에 그 지팡이들은 죽은 지팡이가 되었습니다. 오직 아론의 지팡이만이 언약궤 안에 넣어질 때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었습니다. 이것이 부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부활의 원칙에 입각합니다. 다른 나무를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본래 있던 그것에 다시 싹이 나고 꽃이 피며 열매가 맺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유일하고 변함없기 때문에 우리는 결코 성경을 제쳐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없습니다. 지팡이는 변함없지만 그 안에 생명이 넣어지는 이것이 바로 부활입니다. 첫째로 동일한 지팡이어야 하고 두 번째는 생명을 그 지팡이 속에 불어넣어야 합니다. 말씀은 같은 말씀이지만 거듭거듭 그 안에 생명이 넣어져야 합니다. 거듭되는 생명의 넣어줌과 거듭되는 계시와 거듭되는 빛비춤이 있어야만 그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이 됩니다. 누구든지 성경을 제쳐놓는 자는 하나님 앞에서 제해져야 할 사람입니다. 이는 그가 하나님이 쓰신 말씀을 거절했기 때문입니다. 성경의 모든 말씀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묵시로 된 것이므로 누구나 다 존중해야 합니다. 성경에 근거가 없는 것은 순전한 신앙이 아니므로 그 안에서는 하나님의 계시를 볼 수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 말씀에 더하여 하나님 앞에서 계시와 빛비춤을 얻는 것이 필요합니다. 동일한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할 뿐 아니라 동일한 계시도 필요한 것입니다. 지팡이는 변함없지만 그 안에 새 생명이 넣어져야만 그 지팡이에 싹이 나고 꽃이 피며 열매가 맺힙니다. 이것을 하나님의 말씀하심, 말씀의 계시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묵시는 한 번으로 족하나 계시는 여러 차례 필요합니다. 한마디에 하나님의 말씀조차도 여러 차례의 말씀하심을 필요로 합니다. 한 권의 성경이지만 여러 차례의 성령의 기름 부음을 필요로 합니다. 그래야만이 하나님의 말씀에 사역을 할 수 있습니다. 언제든지 사람이 성경을 해석할 뿐 거기에 기름 부음과 계시와 빛비춤이 없다면 말씀의 사역이 멈추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이것을 주의해야 합니다. 사람의 근면이 필요하고 사람의 기억력과 이해력이 필요하며 사람의 총명도 필요하나 이것으로는 충분치 않습니다. 한번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심과 말씀하심이 있어야만 합니다. 사실상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없음은 어쩔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친히 말씀하셔야만이 길이 있습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는다면 사람에게는 아무런 방도가 없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시지 않으면 모든 사역자가 말한다 해도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주님의 말씀하심이 큰 일입니다. 주님의 말씀하심이 없다면 어떤 것도 소용이 없습니다. 사람이 모든 방법을 동원하여도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물질적인 영역 안에 있을수록 통하지 않고 영적인 영역 안에 있을수록 당신에게는 길이 있습니다. 영 안에서 말하기를 배울수록 당신은 다른 방법은 통하지 않는다는 것을 볼 것입니다. 당신이 전한 문자가 같고 목소리도 같으며 당신 속의 느낌도 같을 수 있으나 그 전한 말씀은 다를지 모릅니다. 단어 하나하나가 같고 문자 하나하나가 같을지라도 메시지 전체가 한 단어도 틀리지 않고 같을지라도 당신의 말함이 전과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이 하셔야 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우리에게는 그 말씀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하심이 필요합니다. 사역자의 일은 바로 하나님을 대신하여 그 말씀을 말해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출구인 우리가 말하는 그것이 바로 말씀의 사역입니다. 우리는 이 영역 안에서 섬깁니다. 신학적인 것과 하나님의 말씀은 기본적으로 그 차이가 매우 큽니다. 우리가 어디서 무슨 말씀을 듣든지 교리의 옳고 그름을 주의하지 말고 성경의 가르침의 옳고 그름을 주의하지 말며 진리의 옳고 그름을 주의하지도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이것들을 경시한다는 것이 아니라 공과를 배운 사람과 하나님 앞에서 안목이 있는 사람은 어떤 장소에 가서 말씀을 들어보기만 해도 그 말씀이 어떤 종류의 말씀인지를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마 사상이 있는 사람이 하는 말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 반면에 어떤 사람은 생각에 조리가 없지만 그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음을 볼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과 말씀하시지 않은 것 사이에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만일 모든 형제들이 이것을 배운다면 교회 안에서 특별한 은사가 주목되지 않고 오히려 사역, 직분이 더욱 중요시 될 것입니다. 오늘날의 어려움은 많은 젊은 형제 자매들의 무분별함 때문에 특별한 은사가 사람들에게 환영을 받고 받아들여지며 사역은 도리어 경시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은 같으나 그 내용은 다릅니다. 문장은 같고 외양은 같으나 들을 줄 아는 사람은 그 차이점을 압니다. 어떤 형제가 전한 메시지를 자기도 전부 전해보았다고 말한 형제가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비상한 두뇌를 갖고 있고 다른 사람이 전한 메시지를 똑같이 전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그가 어떤 영역 안에 있는지를 모릅니다. 어떤 사람은 머릿속에서 말씀을 전하고 어떤 사람은 성령 안에서 전합니다. 이것은 완전히 다른 두 영역입니다. 같은 메시지를 전할 수 있으면 족하다고 생각지 마십시오. 당신이 동일한 말씀을 전할지라도 하나님이 거기서 말씀하시지 않을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 말씀의 사역이 있는 이유는 그에게 하나님의 말씀하심이 있기 때문입니다. 교회의 역사를 보기로 합시다. 마르틴 루터 이후로 하나님은 회복의 길을 가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루터와 그와 동시대의 사람들을 일으키셨습니다. 그때부터 하나님은 회복의 역사를 시작하셨습니다. 1828년 이후 많은 진리들이 점차적으로 회복되었습니다. 세계 각지에서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누구나 깊은 속에서 주님의 회복의 길이 어디까지 왔는지를 궁금해했습니다. 그러면 회복이란 대체 무엇입니까? 사도가 전한 메시지를 나도 전하고 성경의 모든 진리를 나도 전하는 것이 회복이 아닙니다. 신약의 진리를 전한다고 해서 신약에 계시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사도의 메시지를 전한다고 해서 사도의 말씀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수침을 전하지만 수침이 무엇인지 모릅니다. 어떤 사람은 안수를 전하지만 안수에 대해 전혀 모릅니다. 어떤 사람은 교회를 전하나 교회가 무엇인지를 보지 못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순종을 전하나 하나님의 권위를 조금도 모릅니다. 우리는 제목이 같다고 해서 그 속의 내용도 같다고 생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교리가 같다고 해서, 즉 교리에 대한 밖에 용어가 같다고 해서 속의 내용도 같다고 생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어떤 사람이 전하는 메시지는 말씀의 표면적인 영역 안에 있습니다. 이것은 말씀의 사역이 아닙니다. 만일 당신이 신약의 사역자가 되고 싶다면 신약의 말씀의 계시를 얻어야 합니다. 우리가 사도들과 같은 기름 부음을 받아야만 그런 사역을 가질 수 있습니다. 같은 계시를 얻어야만 그런 사역을 가질 수 있습니다. 사도의 말씀을 당신의 입으로 읽는다고 해서 그가 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갖는 것은 아닙니다. 내가 사도의 동일한 음성으로 말해도 그가 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갖지 못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다른 영역의 것입니다. 가령 어느 교회가 갈라디아인들이 받은 미혹을 받았다면 당신은 어떻게 할 것입니까? 당신은 갈라디아서를 적어서 그들에게 보내겠습니까? 갈라디아서는 바울이 쓴 말이나 갈라디아인이 얻은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인이 바울의 편지를 받았을 때 그들이 만진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오늘 당신이 갈라디아서의 말씀을 그대로 적어서 그 교회에게 보낸다면 그들이 만진 것은 당신이 적은 글일 뿐 하나님의 말씀이 아닐 것입니다. 이 두 영역은 다릅니다. 사람이 성경을 대하면서도 생명을 만지지 못하는 경우는 흔히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접할 뿐 생명을 만지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사용하신 문자를 접할 뿐 하나님의 말씀을 만지지 못합니다. 또는 하나님이 묵시하신 성경을 접할 뿐 성령의 계시를 만지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형제 자매들이여,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읽는데 왜 성경에서 얻은 것이 그렇게 적습니까? 왜 성경을 전파하는 사람은 많은데 하나님의 말씀은 희소합니까?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껍데기만 접할 뿐, 즉 하나님이 한때 하신 말씀만 접할 뿐 하나님이 거듭 하신 말씀을 접하지 못하고 하나님이 이미 하신 말씀에 더하여 하나님의 다시 말씀하심을 얻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말씀의 사역자의 책임이 성경을 통해 하나님으로 말씀하시게 하는 것임을 보아야 합니다. 말씀의 사역자는 하나님이 그를 통하여 말씀하실 수 있는 사람이며 하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바를 기꺼이 말해낼 수 있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은 성경 자체만을 전파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사역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사역자는 성경을 펴서 전파할 때 사람들에게 그 책에서 말한 것을 들려주는 것이 아니라 현재 하나님의 말씀하심을 들려줍니다. 이런 사람이 말씀의 사역자입니다. 듣는 사람에게 문제가 있는 것은 이와 별개의 문제입니다. 사람이 자신의 영을 닫고 자신의 마음을 닫고 자신의 생각을 닫아버리는 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자신의 영을 열고 마음을 열고 생각을 열어놓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을 수 없습니다. 만일 우리가 성경에 대해 해석만 하고 성경의 진리를 전파할 뿐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하심을 들려주지 않는다면 우리는 완전히 실패한 사람입니다. 말씀의 사역자는 성경을 말하고 있는 동안 하나님으로 하여금 말씀하시게 합니다. 사람들로 하여금 오늘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하셨다는 느낌을 갖게 합니다. 이럴 때 듣는 그 사람은 굴복하게 됩니다. 교회의 빈곤함은 사역자에게 있습니다. 당신은 다른 사람들이 계시를 얻지 못하는 것을 책망하는데 왜 당신이 그들에게 계시를 주지 않습니까? 사람들에게 계시를 주는 것은 당신의 일입니다. 당신은 교회가 빈곤하다고 계속 책망하는데 왜 당신이 교회에게 풍성함을 공급하지 않습니까? 교회를 풍성케 하는 것은 당신의 일입니다. 말씀의 사역자의 목적은 바로 그가 일어설 때 사람들로 하여금 그의 입에서 단지 성경의 말씀이 아닌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은 당신의 입에서 단지 외면적인 말씀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이고 생명이며 빛이어야 합니다. 결코 사람이 성경의 교리를 전할 수 있고 성경의 예언을 해석할 수 있기만 하면 말씀의 사역자가 될 수 있다고 잘못 생각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이런 사람은 성경의 껍데기로 남을 가르치는 사람일 뿐 말씀의 사역자가 아님을 알아야 합니다. 어떤 사람은 교회 안에 계시가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우리도 교회 안에 계시가 필요하다는 것은 인정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누가 그들에게 계시를 줄 수 있는지를 물어야 합니다. 당신은 모든 책임을 형제 자매들에게 돌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역자가 빈곤할 때 온 교회가 빈곤합니다. 교회 안에 선지자가 없을 때, 이상이 없을 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빛이 없습니다. 오늘날 하나님은 사역자를 통해 교회에게 빛을 공급하십니다. 사역자의 책임이 얼마나 막중한지 우리는 결단코 사도가 전한 성경을 전하기만 하면 사도를 승계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같은 교리를 전한다고 해서 동일한 기름 부음을 갖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이 기본적인 문제입니다. 교회 안에 남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공급해 줄 사람이 없고 계시를 공급해 줄 사람이 없고 빛을 공급해 줄 사람이 없는 것보다 더 심각한 것은 없습니다. 당신이 그들에게 공급해 주지 않으면서 그들이 구하여 얻기를 바랄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하는 것은 당신의 책임을 그들에게 돌리는 것입니다. 책임은 그들에게 있지 않으므로 그들에게 책임을 돌리지 말아야 합니다. 말씀의 사역자는 교회를 공급할 책임을 갖고 있습니다. 말씀의 사역자는 안에 계시가 있고 비춤이 있으며 성령의 기름 부음도 있는 사람입니다. 그가 일어나 입을 열어 성경 말씀을 강론할 때 하나님은 그 성경 말씀 안에서 말씀하고 싶어 하시며 그 단락의 말씀으로 그분이 하고 싶은 말씀을 하십니다. 이런 사람이 말씀의 사역자입니다. 이런 사람만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회를 공급할 수 있습니다. 공급 혹은 섬김은 마치 음식과 차를 준비하여 어떤 사람을 섬김으로 그의 내적 기가를 해결해 주는 것과 같습니다. 말씀의 사역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준비하여 남들을 공급하고 먹여야 합니다. 오늘날의 문제는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전파하나 하나님의 말씀하심이 없는 데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이해하는 것과 하나님의 말씀을 얻는 것의 차이점을 알아야 합니다. 당신이 수일 동안 성경을 읽었어도 하나님의 말씀하심이 없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아침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모든 것이 해결되고 변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당신은 아, 나는 수년 동안 성경을 엉뚱하게 읽었다. 아무것도 알지 못했는데 드디어 그날 알게 되었다고 말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문제는 하나님의 말씀하심이 있느냐 없느냐에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영적인 비결을 터득하지 못합니다. 어떤 사람이 구원받은 후로 하나님이 그에게 별로 말씀하지 않으셨다면 그가 영적인 것을 만지지 못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어떤 사람은 집회에서 말씀을 듣지만 열 번 들어도 아무 감각이 없습니다. 그러나 어느 때 한 형제의 전파를 듣고서 놀랍게도 그것으로 인해 마음이 찔림을 당합니다. 그것은 그가 열 번 들은 것은 다만 성경의 말씀이고 이번에 들은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전혀 다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나타나심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아야 합니다. 그 말씀이 나올 때,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비로소 우리는 사역자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에게 말씀하신 적이 있어야 하는 것과 하나님이 당신으로 말미암아 말씀하시는 이것이 기본적인 원칙입니다. 만일 하나님이 당신에게 말씀하지 않으셨다면 당신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가 되기를 바라고 말씀의 사역자가 되기를 바라는데 그렇다면 당신은 반드시 하나님 앞에서 계시가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날 교회가 세워지고 그리스도의 몸이 그리스도의 분량을 갖고 교회가 진리 안에서 하나 되는 것 등 모든 문제는 다 말씀의 사역자에게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사역자를 세우시고 그들로 하여금 사역의 일을 하게 하십니다. 에베소서 4장은 사역의 일이 있어야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을 가질 수 있고 하나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오늘날의 문제는 사역자 되는 사람이 있는가에 있습니다. 오늘날 전도하는 사람은 많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 중에 실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타내는 사람이 얼마나 되는지 의문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백성에게 빛과 계시가 결여된 책임은 당신에게 있습니다. 모든 문제를 형제 자매들에게 돌리지 마십시오. 오늘날 사람들이 구원을 받지 못하는 이유, 믿는 이들이 온전케 되지 않는 이유는 말씀이 해방되지 않고 사역자들이 실패했기 때문입니다. 사역자에게 문제가 있을 때 어찌 교회가 좋아지기를 바랄 수 있겠습니까? 모든 문제는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다친 사람이고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빛을 얻지 못한 사람인데 있습니다. 이 때문에 우리는 형제 자매들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서 빛을 얻게 하지 못합니다. 문제는 그들에게 있지 않고 우리에게 있습니다. 이것은 매우 심각한 일입니다. 오늘날 교회가 황폐한 한 가지 이유는 바로 우리에게서 주님이 뚫고 나갈 길을 찾지 못하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주님은 각 처에서 사역자를 찾고 계시며 말씀의 사역자를 찾고 계십니다. 오늘날 문제는 하나님의 말씀이 부족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빛이 감소된 것도 아닙니다. 또한 하나님의 계시가 감소된 것도 아닙니다. 문제는 하나님이 사람을 얻지 못하심으로 우리 가운데서 뚫고 나가실 수 없고 빛이 우리 몸에서 투과해 나갈 수 없는 데 있습니다. 소위 하나님을 위해 말하는 많은 사역자들이 성경을 강론할 때 하나님의 말씀하심을 바라지 않고 하나님의 나타나심을 기대하지도 않습니다. 그들의 취미는 자신의 교리를 말하는 것일 뿐입니다. 그는 교리만 있으면 족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는 자신의 진리에 대하여만 흥미가 있고 자신의 좋은 사상에만 흥미가 있습니다. 그는 이것을 전하기만 하면 족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는 하나님의 나타나심을 바라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타나심이 곧 하나님의 말씀하심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만일 하나님이 나타나시지 않았다면 사람들은 당신의 말만 듣게 됩니다. 하나님이 나타나셔야만 사람들은 계시를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타나지 않으셨다면 같은 교리를 전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한 사람에게서 다른 사람에게로, 한 사람의 입에서 다른 사람의 입으로, 한 사람의 머리에서 다른 사람의 머리로 전달한 것에 불과합니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 하나님이 우리 몸에서 나타났다면 우리는 이것이 앞에서 말한 것과 얼마나 다른지를 알게 될 것입니다. 형제들이여, 여러분은 성경의 말씀을 전하는 것과 사람에게 계시를 주는 것 사이에 얼마나 큰 차이가 있는지를 보아야 합니다. 당신이 일리가 있고 좋고 놀랍고 귀하다고 생각하는 많은 말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다는 것을 보아야 합니다. 이것의 차이를 구분할 줄 알게 될 때 당신은 하나님 앞에 엎드러져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주여, 오늘 이후로 저는 계시가 없는 일, 계시가 없는 사역을 미워합니다. 사람들에게 계시를 줄 수 없는 일을 미워합니다. 당신은 결코 직업적인 전도인이 되지 마십시오. 일단 직업 삼아 전도할 때 당신은 하나님 앞에서 당신에게 무언가 있기 때문에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응당 말해야 하기 때문에 말하고 전해야 하기 때문에 전하는 사람이 됩니다. 당신은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만일 그렇지 않으면 당신에게는 말씀의 사역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입고 말씀 안에서 계시를 얻으며 그 계시를 다시 다른 사람에게 전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서 그분의 긍휼을 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만일 주님이 우리 안에서 말씀하시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분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 전파할 수 없습니다. 만일 당신이 소유한 것이 한 권의 성경에 지나지 않는다면 그것은 죽은 것입니다. 말씀의 사역자는 성경에 근거해야 하나 성경만 있어서는 안 되고 거기에다 성령의 계시가 또한 있어야 합니다. 형제들이여, 우리 몸에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진정 기름 부음이 있기를 갈망하기를 배워야 합니다. 많은 때 우리는 주님께 주여, 오늘 당신의 말씀으로 다시 나에게 기름 부으사 나로 사용하게 하소서 라고 말해야 합니다. 당신은 사람들 앞에서 일어나 말할 때 주님께 주여, 내가 한 모든 말에 다시 기름을 부어주소서 라고 말해야 합니다. 오늘이 곧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긍휼을 구할 때입니다. 모든 문제는 사역하는 사람에게 있습니다. 사역자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다 주지 못하고 사역자가 빈곤하다면 교회도 빈곤해집니다. 진리나 지식만을 갈망하는 사람은 많으나 계시를 갈망하는 사람은 매우 적습니다. 그 결과 사람들은 복음을 들어도 구원을 얻지 못하고 말씀을 들어도 은혜를 얻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그분의 말씀 안에서 나타나지 않는다면 모든 것이 공허하고 모든 것이 가치가 없습니다. 우리의 실패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찬미하고 그 말씀을 전하는 사람을 칭찬하지만 그 말씀에 사람을 거꾸로 뜨릴 만한 강한 빛과 강한 계시가 없는 데 있습니다. 오늘날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빛에 거꾸러진 사람입니다. 만일 사역자가 이런 일을 할 수 없다면 문제는 사역자에게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기를.